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바라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린 확고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셨는데 그 무리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오죠.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열망을 하면서 찾아왔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겠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무리가 그래도 어떤 그 듣는 귀가 좀 있었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자 무리가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리들이 또 궁금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표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처럼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놀라운 그런 이적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표적으로 충분치 않느냐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무리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조상들이 경험한 만나를 먹은 그 일과 오병이어를 비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이 경험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뭔가 신기한 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나 이건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 땅의 것을 우리가 먹었을 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먹은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표적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 무리들의 요구였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모세가 그 행한 기적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인 그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보낸 그런 분이라면은 그런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 장차 하늘로부터 참 떡을 보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기적의 그 참된 의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기한 음식을 먹었다는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고 그걸 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눈으로 보고 경험한 기적을 항상 쫓아갑니다. 그 의미보다도 그 실제적인 기적을 항상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경험한 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표적을 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고서 본 유대인들이 당신 이런 일을 행하니 그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는지 그 증거를 좀 보여봐라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라 또 그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눈에 보인 표적에 의지하는 그런 그 신앙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까지 그 얘기했을 그런 정도였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런 눈에 보이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 그러니까 기적적인 어떤 현상, 그런 사건, 여기에 목을 메었고 그걸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유대인의 표적 신앙입니다. 눈에 확실한 것을 보이는 증거. 그냥 거기에 갈급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그런 일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달라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 고기 사이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모세가 또 확실한 증거를 구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에 변하고 또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멀쩡해지고 이런 또 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홍해 사건도 표적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성의 물이 나오는 것 이런 게 다 표적으로 지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지점 계속되죠. 선제를 통해서도 수많은 표적들을 보였고 말이죠. 이처럼 표적으로 그 뭉쳐진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처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또 되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처럼 그 기적을 경험해서 어떤 표적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란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고요. 아무런 표적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입장에서는 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표적, 그 기적은요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었고 증거였습니다. 표적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표적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증거품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생명책이가 나오면은 내가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고 싶다,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로? 신윤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안 보고 싶습니까? 딱 보고 나면 야 됐다. 아 됐다. 이런 안심스러운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잖아요. 뭔가 불안감이 있는 그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불안감이 또 의심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항상 뭔가 흔들리는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늘에 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든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자 이렇게 서로 짝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기들끼리 구원받았고 저기들끼리 천당한다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 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들이 정말 구원 받았구나고 인정해 줄 만한 표적이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얕보는 거 집불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아무 내놓을 게 없으면서 그런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기독교 스스로도 신앙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따른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표적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표적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구절을 막 인용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능력이 보여야지.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지. 들으면 또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 여기는 것으로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결국 뭡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사업이 잘 된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증거물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는 그런 허황된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아말감이 뭔지 압니까? 썩은이 씌울 때 그 수은으로 합도를 만들었는데 그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은색 같은 거, 그 덮어 씌우는 거, 이걸 아말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 허황된 말 정도가 사기죠, 그것은. 근데 그런 사기 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죠, 금리방 만들려고. 그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부터 치유 집회를 여기저기서 열고 있는데 그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모인다 그랬습니다. 모인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환자의 병명도 정확하게 막 짚어내고 또 병이 치료된다 하고 또 뭐 남들은 치료됐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곳에 전달된다 그래요. 전화로 하면은 능력이 전달돼 가지고 병이 낫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냐 가짜 이걸 따지는 것은 진짜면 믿고 가짜는 안 믿겠다. 그렇던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 마음을 두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 그분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은 막 넘치는데 표적은 상실되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상실되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종교 현상들이 결국 표적 신앙을 요구하는 그 한국인의 신앙 정서에 딱 들어맞죠.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 분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은속계 빨리 지어야 될 겁니다. 또 다시 세 분 다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행스러운데 말이죠. 흔히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만 강조한 신앙은 뜨겁지가 않은데 차디찬데 신앙의 뜨거운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구원의 표적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받았다 합시다. 받았습니다. 그럼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적은 이제 뭐냐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2장 39절에 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소경도 고치고, 귀머거리, 벙어리 고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 기적도 행하고, 뭐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다 예수님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다면 사람 모일 그런 한국인데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다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 병 났고 나도 소경이 눈 뜨면서 보고 싶고 항상 이런 바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봤으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한 그런 기적들이 성에 안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조상 때부터 있었던 수많은 기적을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아까 만나 내리고 하는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병 고치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기적들을 표적으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근데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죠. 자,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참된 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하고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죄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확고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이 그것 말고 다른 표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행하신 그 표적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것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 그것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다른 표적은 사실 없는 겁니다. 아무 표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표적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미 산 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그런 그 산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되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표적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게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이 뭘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의 표적이 못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도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한 자라 여긴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에게서 무슨 표적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생명의 능력, 구원의 표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 부활을 명백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준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보다 더 질 좋은, 더 나은 표적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달라? 뭐 표적을 보여달라? 경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이 확실한 증거로 주어졌던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안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고침, 뭐 신기한 현상 그런 것들은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내세운다면 기독교는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빈약한 그런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현상들, 그런 그 일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몰려든다는 건 우린 이렇게 가난합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걸 선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고한 표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같은 그런 표적 신앙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병 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 확인하려는 그런 얕은 신앙에 빠져들 그런 위험들이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물론 병 낫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 뭐 예배당 건축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함. 이게 폐력신앙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표적에서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표적을 보고 싶어한 욕구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없는 신앙을 좀 밋밋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그 표적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도 확실한 표적은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라 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뻔한 얘기는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부활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것 말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하고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래, 내가 병남을 경험했다. 그렇다고 내가 천국 가나 한번 따져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눈에 보인 표적으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항상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배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적만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도 남아요. 근데 그러한 기적들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생명의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산 증인들입니다. 멸망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들 우리를 예수께 인도한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그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표적이라는 것 지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하시고 그 어떤 걸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부활만 바라보시고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